예, 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일곱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일곱 교회는 일곱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유형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도 참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감옥에 갇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의 증거와 같은 증거를 하는 성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여되어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현실에 참여되어 있느냐. 일단 예수님의 나라. 여러분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삶에까지 참여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증거하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는 현실을 누리고 있는 사도 요한이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현실을 누리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복된 현실을 우리가 어떤 현실을 누리고 있는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먼저 10절을 보시면 그 복된 현실이 언제 특별히 드러나느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 있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가 특별히 어떤 날에 드러나고 있죠? 주의 날. 주의 날은 뭐예요? Lord's Day.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일에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그 이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in the spirit, 오늘 말씀도 배웠지만 성령님 안에서, 그렇죠. 성령님이 거하는 현실 속에서, 이런 뜻이죠.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는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천국에 이르러, 그가 속해 있는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성도들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날에 드러났죠? 주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항상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세요. 그리고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였죠? 토요일. 그 다음날인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만나주셨듯 천국에 승천하신 후에도 영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늘 교제를 나눠주시는데 그 현실이 주일에 가장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이 그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이 나팔 소리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에서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제 나누시는 그 예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또 언제 울려 퍼질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 어디로 데려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실 겁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이 나팔 소리를 들어요.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즉 이 주일에 어느 때의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현실이 미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일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세요. 세상 마지막 날에도 주님이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현실을 주일 또 특별히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우리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안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예수님이 다 데리고 가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이 똑같이 주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리가 난 곳으로 몸을 돌이켜보는데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일곱 촛대는 그 계시록 1장 뒷부분에 가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일곱 촛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반영하는 숫자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사도 요한이 만나고 있고 자신도 거기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때 그 현실을 가장 뚜렷이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교회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in the spirit이라고 그랬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까지 이르러 주님과 함께 있는 현실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는 지금 주님 계신 천국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순간 삶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이르러 주님과 교제 나누는 천국 현실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부어지셨다는 것은 우리로 이제 천국 현실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성경에 많아요. 뭐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라고도 하시거든요. 아들의 영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아들은 누구와 같은 아들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아들. 그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현실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예배 드리는 그 현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일곱 금초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서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딱 읽어보면 감이 안 와요. 이게 또 뭔 소리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그렇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세요. 이것도 우리가 풀어볼 텐데 전체 성경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가 하는가를 좀 상징적으로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하얀 눈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고난받는 왕의 모습이 아니시라는 거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신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처럼 낮고 힘없고 비천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지만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후에는 부활 승천하시어 천국 영광의 왕의 보좌에까지 이르러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러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영광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곱 촛대가 가리키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일곱 촛대가 있잖아요. 일곱 촛대가 이제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빛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일곱 촛대는 어디에 있었죠? 구약에서는 성소 안, 그죠? 언약궤가 있는 성소 안에 일곱 촛대를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비추는 현실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 것이 일곱 촛대였죠. 근데 그 일곱 촛대가 가리키는 바가 바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있는 그 보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신 현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빛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의 영광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그것이 또 누구의 현실도 되는 걸까요? 그 현실을 빛내며 반영하며 비추게 하신 우리의 현실도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현실.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먼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실 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세요. 즉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 특별히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구약에 보면 어떤 모습하고 이 모습이 연결이 될까요? 누구의 모습하고? 예,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촛대가 있는 천국 성소 안에 계시는데 그의 교회와 함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예복을 만들게 하시는 지침이 나오죠. 거기도 보면 우리가 70인역을 보면 그때 입게 하신 겉옷이 long robe, 그러니까 긴 발이 끌리는 긴 옷이 겉옷이에요. 대제사장 예복에 그 long robe가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입고 계신 발에 끌리는 옷과 같은 단어예요.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구약도 헬라어로 70인들이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도 이제 보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은 그렇고 또 그 안에 속옷을 입게 하셨는데 속옷은 어떤 옷감으로 입게 하셨죠?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도 세마포. 그 세마포로 속옷을 만들어 입게 하셨는데 더불어서 함께 뭘 하게 하셨냐면 금으로 된 띠를 띠게 하셨고요. 머리에는 관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 성소, 아니 어디까지 들어오게 하셨죠?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일곱 촛대가 가리키는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르러 계신 천국 지성소까지 이 일곱 촛대가 가리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천국 지성소.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영광에 이르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된 사역은 둘로 나누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역. 즉 낮아지심에서 이루신 사역이 있고 또 영광에 이르신 후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역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바치셔서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죄를 씻기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찢어질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제사장의 사역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영광에 이르신 후에는 어떤 제사장 사역을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이루어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늘 우리를 위해 대언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해주고 계세요. 그 사역을 지금도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언해 주시는 중보사역을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이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이 곧 또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우리의 영광.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이르러 계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1장 그 앞부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예수님 5절과 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들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데 뭘 입고 있냐면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도 제사장 예복이죠. 천국 제사장으로 예수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에도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그 제사장 예복을 입고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제사장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즉 예수님이 나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도 같은 현실로 누리게 하셨다는 걸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 6장 이런 데 가면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죠. 거기도 전신갑주를 보면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허리에 뭐 익띠를 메고 뭐 이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장 예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섬기는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흰 눈과 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 우리가 두 구절을 가볼 텐데 먼저 다니엘서 7장 9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예, 찾으셨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자, 지금 다니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표현할 때에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왕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신양털 같고 신눈과 같다. 정말 점과 흠이 없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왕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계시록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얀 옷을 입고 있다. 그것이 거룩하고 순결한 죄와 이제 다시는 섞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도 왕 대신 영광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털이 또 양의 털 같고 또 그 눈 같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런데 이 현실도 우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1장 18절. 그 앞에 이사야서 1장 18절.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1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씌어지고 양털같이 씌어지는 것을 누구의 현실로 알려주세요? 구원받은 우리 죄인들의 현실로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되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눈과 같이 씌어지고 흰 양털처럼 순결하여져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설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함께 앉아 왕노릇하며 예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왕 대신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눈과 같이 씌어지고 신양털처럼 순결하여져 예수님의 왕 대신 영광에 함께 참여되어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차 일어날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를 양털같이 눈과 같이 씌게 하셨거든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실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 양털과 눈과 같이 씻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자기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현실은 이러하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그의 영광을 반영하며 빛내고 있는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왕 대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띈 거는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셨다면 계속해서 왕 대신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다니엘이 보았던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제 계속 연결이 돼요.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죠.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를 보는데 세마포를 입고 계세요. 즉 제사장 예복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걸 보세요.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분의 눈이 횃불 같다. 그리고 그분의 팔과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놋과 같다. 그리고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시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인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며 이 인자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인자 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왕의 영광에 이미 이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불꽃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전지하신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서 다스리시는 그 눈은 이렇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꿰뚫으시고 공의로서 다스리시는 참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 1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쓰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참 왕이신데 그 눈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불꽃 같은 눈이라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참 왕이 되신다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특별히 그의 교회에 거하시는 왕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교회를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죄까지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말씀으로 다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여가고 우리는 감출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다뤄주세요.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 죄를 다뤄주시며 더욱 주님 교회로 이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감추어진 죄성도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처럼 주님이 하시듯 올바로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으로 또 죄를 다뤄주는 치리 사역까지 올바로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을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 가면 예수님의 발이 나와요.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방금 읽은 다니엘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발이 빛난 풀무불을 지난 통과한 빛난 놋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왕 되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서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때에는 어떠한 발이셨을까요? 우리 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을 대신 가주신 고난의 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발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그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발에 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 또 미리 예비했었죠. 그런데 그 못 박히신 발, 고난의 발이 이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신 후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셔서는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이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표현할 때에 풀무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풀무불, 뭘 가리키죠? 우리 성도들도 풀무불과 같은 길을 지나가야 한다고 하시죠?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러 왕의 보좌에 앉으신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의 표현은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주권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같은 표현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손과 발이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를 표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발은 뭘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이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고난에 통해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이 그의 주권으로 땅과 바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주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교회로.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참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도 예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살아가는 교회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교회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복된 현실이 드러나 있어요. 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풀물불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며 연단된 후에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광에 이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영광에 이를 것인가? 어느 정도의 영광에 이를까요? 예수님처럼 무슨 주권자 뭐 이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예수님이 앉아서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 내용도 풀무불을 통해 빛나는 녹과 같이 되시는 그분의 발을 보여주시는 이 내용도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분의 가신 길을 지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빛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빛나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가신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지남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분이 이르러 계신 영광의 보좌의 현실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의 왕 되신 현실이 또한 우리의 현실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 주님이 그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의 교회는 이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빛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이 구절만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영광으로 보았죠. 그런데 또한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이죠? 네,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그 다음 15절 뒷부분부터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그리고 그 뒷구절을 가면은 그렇게 세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에 거하시며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16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교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십니다. 분명히 그의 교회에 함께 하시며 영광의 주님으로 이 세 직분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며 빛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에 참여되어 그분의 사역을 이뤄가며 그분의 영광을 빛내는 빛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빛과 같은 교회예요. 그것이 소금과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 위로 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으로 선지자 되심, 성례와 예배 사역으로 제사장 되심, 그리고 올바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역으로 그분의 왕 되심, 신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또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또 우리도 바라보므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제 안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더욱 심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그리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촛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